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을 얻으리까 했는데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이죠.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어떤 부자가 와서 예수 따르게 되니까 예수님이 너 가진 거 다 팔고 나서 나 따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보고 아니 저런 부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 인정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당신은 내 제자가 되려는 거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라 이러니까 일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가면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다 버리고 예수님 살았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까 하고 이제 질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자직과 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 혹은 뭐 상급, 뭐 보상 비슷한 말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기업이란 말도 있습니다. 유업. 근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직에 대해서 굉장히 급진적이고 과격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 격려의 말씀을 하시고 축복을 하셨어요.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동기부여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무슨 상을 주신다는 건가 궁금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 상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고 조목별로 목록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아마 까닭의 하나는 상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우리들이 이제 사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올 때 그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종목별로 상의 성격을 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이 이 충분한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상에 대한 아이디어는 성경에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갈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걸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어요. 한편에서는 상이라는 것을 제자직에 대한 보상으로 보지 않고서 이것을 재해석해버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상은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을 준다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곳에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으면 이런 식으로 말하죠. 상이라는 것은 구원이다. 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영생이다. 또 혹은 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삶 자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상하고 구원 혹은 상과 영생을 구분을 하지 않아요. 그것을 같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벌의 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죠? 세속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상벌 원리로 대입해서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분들은 상의 개념을 재해석을 하고 영성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한 목사님이 마태복음 10장 41절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이제 거기 마태 10장 41절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왜 선지자의 그 뭡니까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고 대접하면은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본문을 갖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거죠. 상과 구원 혹은 영생 혹은 성도의 삶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만이 아니에요. 이분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실상 그렇게 상을 재정의하고 영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비근한 예를 한 가지만 딱 드리겠어요. 그분이 글인데 선지자와 의인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즉 제자로서의 삶 자체가 상입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상입니다. 그런 삶 자체가 생명의 관이고 받게 될 상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의 근거가 있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후에 다시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진영에서는 어떻게 이 상을 말하냐면, 상이란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보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과 구원, 상과 혹은 영생은 구별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일체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입장입니다. 본인은 이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ESV 그 Study Bible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고 가장 이벤젤리칼 쪽에서 이렇게 주석을 한 건데, 거기 그 부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뭐 너희를 위해 하늘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도 먹지 않고 이제 도둑도 없고 그 말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번역하면은 이 세상에서 행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보상될 것이다. 이제 그러면 제자의 삶 자체가 상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그 진영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자의 삶이 굉장히 고달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특권이다. 그 자체가 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방식이 아니에요. 제자의 삶과 하나님이 주시는 별도의 상을 구분해야 됩니다. 제자의 삶 자체가 상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의 삶을 삶으로서 오는 결과로서의 영적인 체험, 그에 따르는 하늘의 상급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상이라고 믿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결과로 주어지는 보상을 원인 자체와 일치시키는 것은 모순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은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라고 해서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 in heaven. 그런데 하늘이 곧 상이 곧 하늘 자체다, 구원 자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 말이 안 되죠. 하늘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얘기가 돼버리니까요.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 이렇게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상을 천국하고 동일시해버리면 무슨 말이 돼요? 천국에 천국이 있다는 말이 돼버리죠. 예수님이 그렇게 혼란스러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것은 천국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준비되어 있는 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무도 분명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이것을 뒤틀어서 자신의 어떤 신학사상에 맞추는 것은 억지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아주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 제자가 되는 삶 자체가 상이라고 한다면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제자 생활을 이미 하면서 상을 받고 있으니까 뭐 하늘에서 뭐 보화가 있다 뭐 이런 말을 전혀 무의미하죠. 그러나 주님은 다시 오실 때에 우리들이 주를 위해서 행한 것들을 살피시고 그대로 상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계시록에 있는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그 당시 1세기 때 박해를 받고 있던 그런 초대교회에 준 것이었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메시지 전체가 사실은 고난 중에 있는 교회들에게 격려를 하기 위해서 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상이, 주시는 상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받는 그 고난의 삶 자체로가 한다면은, 뭐, 성도의 삶 자체로 그렇게 보면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것이? 예수님 오실 때 갚아준다는 말이 아무 그, 뭐, 공연불이죠. 그런 말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형한대로 갚아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만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평이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곡을 시키고 추상화시키고 혹은 영성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격려의 말씀을 세속적인 그 상리주의, 상업주의의 틀에다가 씌워가지고 그것을 배격하거나 편리한 대로 재해석해버리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생각해요. 또 이 상벌 사상을, 상급 사상을 상벌주의라고 비판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상벌주의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속하는 것입니다. 상줄 사람께 상주고 벌줄 사람께 벌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렇다면 세상이 의식을 하든지 의식을 하지 않든지 간에 성경의 원칙을 따라간 것이지 성경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간 게 아니에요. 인간들도 여러분 동기부여를 사용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동기부여를 세속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인간 속에 동기부여에 의해서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넣어주셨어요. 인간들이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이기적인 목적과 세속적인 목표를 두고서 오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 원리는 세상이 인정하든지 않든지 간에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상이 제자직의 삶 자체나 혹은 구원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명시하는 다른 성경 구절 제가 한두 개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그 신앙 고백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시고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님께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을 주시고 모든 사람의 무릎이 예수 앞에 꿇게 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신 일 자체가 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겸비한 삶 자체가 예수님이 받으신 면류관이었다면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뭐 주고 만인이 그를 주로 신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불필요했을 거예요. 이미 면류관 받으셨으니까 자신의 겸비와 희생의 삶으로. 그것이 상이었습니까? 그 이상 뭐 다른 거 줄 건 뭐가 있어요? 이름 높일 필요도 없고 면류관 줄 필요도 없잖아요. 이미 받았는데 상을.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신 결과로 거기에서 따라오는 보상을 받으신 것입니다. 높은 이름을 상으로 받으셨어요. 또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면은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결과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여기서도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신 삶 자체가 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신 것이 상이에요. 그 상은 주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의를 사랑하신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을 받을 일을 먼저 행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결과로서 오는 보상이 별도로 있다는 것이죠. 상을 바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들려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을 바라는 것이 훨씬 더 영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셔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제자직으로서의 고난의 삶을 동정하셔서 은혜로 주시겠다는 것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에 위배가 되는 불필요한 겸손입니다. 불필요한 영성이에요. 물론 우리들은 계시록 4장에 나온 대로 우리의 받은 상의 면류관을 주님의 발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받지 않은 상의 면류관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이 있다는 것,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 때에만 가능한 얘기죠. 왜 상을 바라야 하는가? 그 왜 바라고 사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고상하고 더 영적이고 더 차원 높은 것이 아닙니까? 예, 아주 고상하게 들려요. 왜 우리는 상을 바라고 사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크리스천 라이프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 할 수 없어요. 내가 뭐 듣기 좋던 그것이 뭐, 아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 하시면 안 돼요. 그거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 하신 일을 판단하겠습니까? 내 스타일이 안 맞아도 받아들여야죠.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힘써 따르는 제자의 삶을 기뻐하시고 후한상을 주시겠다고,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믿음의 선열들, 그 사람들 얘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음이니라. 모세는 출애굽의 그 대구원을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애굽의 보화를 다 버리고 광야 생활을 했어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2의 출애굽인 십자가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의 영성을 우리가 앞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대부분의 우리들은 분명히 아니죠. 모세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우리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그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상 주시는 분으로 믿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그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직의 삶을 살려고 하면요, 반드시 고난이 와요. 어떤 참 잘 나가던 사업가가 성경 공부를 하고 크게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중장부를 쓰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수입의 30%가 떨어지더랍니다. 이분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중장부 안 쓰고 정직하게 비즈니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축복하셔서 막 이렇게 늘어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경우는 그렇지 않았어요. 비즈니스 점점 줄어들었어요. 경쟁에서 자꾸 떨어지고 세금 많이 내니까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고 결국 형편없는 규모로 사업체가 줄어들었어요. 이분이 자기가 가졌던 남은 재산 다 없어지기 전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다 기부했어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검소하게 살고 있습니다. 비건은 예로서 톰도 여기 오기 전에 다른 직장에서 부도덕한 일을 하라고 욕을 하니까 그걸 자기가 크리스천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어서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하다가 거기 떠나서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자기 그때 잠이 안 오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자식이 있고 다 그런데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 꼭 이래야 되는가? 근데 참 웃기는 거는 거기 있던 사람이 조언을 하더니 떠날 때 너 이제 다른 데 가거든 날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 마. 그 불리해. 그랬대요. 예수님 인다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제자적인 소명을 받은 사람이 다른 성도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거.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제가 과거에 외원 자선단체에서 한국 대표를 한 7년간 일한 적이 있었어요. 그제는 제가 어떤 무역회사를 다녔어요. 경영진에서 저를 신뢰를 했기 때문에 회사의 내부 사정을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수출 금융으로 그때 이제 무역할 때인데 그것을 엄청나게 받아내고 뭐 철탑 훈장이니 뭐냐 이런 훈장들을 매해 받았어요. 세금 실적 우리나라 제1위였어요 그때. 근데 보니까 CEO가 정부 의장에게 매번 상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상 기업인으로서 성공하고 싶었어요. 우리나라의 그 많은 실업자들을 구제하고 국민의 생활고를 덜어주는 일에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라는 것, 비현실적인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뉴욕 지부에 발령이 났어요. 깊이 생각하고 제가 사표를 냈습니다. 내가 할 길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방향전환을 하고 외운단체에 들어가서 불쌍한 이웃을 돕기로 했어요. 그 당시 돌보던 유가들이 700명이 넘었고 한국의 그러니까 미군대 사이에서 태어난 그 혼혈아들을 우리나라에서 홀트 아동복지에서도 돌보지만 저희들이 더 많이 돌봤어요. 전국적으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맹인사업을 위해서 독일에서 점자 인쇄기를 들여오고 성경책을 찍고 학교 교과서를 찍어주고 모든 인쇄 작업을 하고 맹인 목사들도 여러 도와주고 그들의 생활비 도와주고 혼혈아들 직업훈련 시키고 맹인들 모빌리티 트레이닝 시켜주고 뭐 고아들 먹을 거 맨날 대주고 엄청난 재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나가서 펀드레이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권 신청을 했어요. 그전에는 이제 아시아 총무가 이제 그 일을 했었는데 제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일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여권을 신청한 거예요. 신원조회가 나왔어요. 당신이 형사가 왔죠. 개인적으로 만나죠. 다방에서 만나죠. 만났어요. 뭐 이것저것 묻는데 다 성실하게 대답했어요. 가더라고요. 연락이 없어요. 왜 이게 아직까지 소비가 진행이 안 되냐 하니까 형사가 또 왔어요. 그 만나서 또 얘기해요. 국민학교 때부터 다닌 그 모든 이사단인데 그걸 다 적으래요. 동사무소에 그런 기록이 있나요? 나 자신도 기록 기억 못하는데 이사를 한두 번 다녔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형사에게 봉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다 그래야 되잖아요. 제가 외무부에 가서 호소했어요. 결과를 곧 알린다고 하더라고요. 한참 후에 연락이 왔어요. 서류에 불요불급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불요 필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불급 급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자가 싸졌어요. 국가가 돌봐야 되고 국민이 돌봐야 할 대한민국 백성들이다.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고 정치인들이 관심이 없고 국민들이 극도로 이기적이고 하니까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라도 외국에 나가서 착하고 선한 외국 사람들의 헌금이라도 받아서 그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그러는데 왜 그것이 불요불급이냐 그랬어요. 반드시 나가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일주일에 여권을 받았어요. 근데 날짜가 이미 다 지나가 버렸어요. 외국하고 다 단체들, 교회들 연대하고 다 연락해서 프로그램 다 짜놨는데 뭐 한두 주를 다녀. 제가 미국에 거의 모든 주를 다녔어, 그때.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그때 제가 눈이 나빠져서 하도 피곤하게 다니고 고생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근데, 더군다나 그 여건이 정식 여건이 아니에요. 트래블러스 도큐멘트라는 거 아세요? 그런 걸 받았어요. 나도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여행 증명서. 이걸 주더라고요. 스위스에 갔더니 공항에서 저를 조사실로 데려가더라고요. 나보고 난민이냐고 물어요. 너 아니라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난민에게나 주는 여행 증명서를 너희 정부는 왜 자기 백성에게 주느냐 그러더라고요. 저 얼굴이 얼마나 뜨고 달아올랐는지 몰라. 자기 백성을 그런 식으로 대하던 독재 정권 때의 일이에요. 지금은 물론 이제 서민들의 행정 문제가 많이 간소화되고 뭐 편의적인 개선된 측면이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실상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규모가 큰 정계, 재계, 심지어 종교계까지 그 부패가 나라를 그냥 갉아먹고 있어요. 지금 암으로 치면은 그냥 말기예요, 말기. 크리스천이 양심대로 살기가 정말 힘든 세상이에요. 긴습에서 공부하고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학교에 대해서 좋다고 그러고 아들 막 아, 하나님 감사 예배하고 다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불러드려요. 당신 왜 이렇게 막혔느냐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러니까 아니 인사를 해야지. 다 돈 상당한 액수의 돈을 두고 들어가는 것이 관례가 관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참 좋은 크리스천이에요. 제자직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에 졌어요. 그래서 학교 그만뒀어요. 나는 그런 돈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요구에 응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 학교 나와 한동안 잡이 없었어요.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 잡 없으면 어떻게 되겠나. 여기도 뭐 마찬가지지만 감사하게도 결국 그렇지 않은 대학에 들어가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한 사람 또 들어가서 교수하고 있는데 기재를 연구 기재 이런 걸 사야 되는데 리베이트 다 받잖아요. 그 받아가지고 교수들에다 나눠 쓴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지 말자고 그랬답니다. 그때는 완전히 왕따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학교를 그만둬야 하나 어찌해야 되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교수진들이 거의가 다 크리스천들이래요. 다 집사고 다 장로급 됐겠죠. 교수니까 다 좋은 직분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잘하는 의사가 병원 부패 때문에 다른 기독교 병원 옮겨 기독교 병원으로 옮겨갔어요. 거기는 괜찮겠지 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과잉 진료 하라는 요구는 꼭 같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미국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고통과 손해와 멸시와 고독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안정된 이 선진국에 살면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부패나 이런 것은 없을지 몰라도 상대적으로 훨씬 더 편하죠. 공무원들이 이렇게 썩고 부패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니까요. 물론 어려움이 있어요. 예. 부패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덜하죠. 내게 그런 것이 없고 편안하게 산다면 고통받는 다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 다른 국가의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순교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관심이 있어야죠. 그것도 내가 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시는 격려입니다. 그 격려를 바라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 상업주의니 뭐니 이따위 일들 말들을 붙여서 그것을 배격하고 하는 것은 그건 신학적으로도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종의 자기의예요. 자기 고상한 방법으로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은 현세와 내세에서 여러 배의 상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물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 그래야죠.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라는 걸 잘 아세요. 마음으로는 원해로다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서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의 큰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것이 부성적 사랑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생각할 때 그것으로는 족하게 여겨야 됩니다. 다른 무엇을 바라고서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마치모의 하나님이세요. 주시고 더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가는 길을 더 잘 따라가도록 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은혜로 그냥 주시고 상까지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필요 상 주시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뜻을 알아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손해와 고통을 참고 주님의 참다운 제자로서 고독한 싸움을 우리가 더욱더 힘써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라의 또다라는 하나님의 주님의 그 칭찬을 우리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크리스천 라이프를 사는 것입니다.